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지금 이어폰 꽂고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님, 잠깐 머릿속으로 이 두 가지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네, 아주 극단적인 두 장면이죠.
맞아요. 한쪽에서는 파키스탄의 그 거대한 몬순기후 재난을 미리 예측해서 수많은 사람 목숨을 구하고 있는 최첨단 AI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엄청난 기술이 사실상 전 세계에 무료로 막 풀리고 있어요.
인류애적인 기여라고 볼 수 있는 완벽한 개방이죠?
네네. 근데 정확히 같은 날 다른 한쪽에서는 거대 기술 기업들이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정성껏 만들어둔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하루아침에 강제로 연구 종료 시켜버립니다.
어제까지 내 업무 도와주고 잡담 나누던 나만의 AI 비서가 화면에서 그냥 싹 증발해버린 거예요.
와, 진짜 귀괴한 대비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의 일이 2026년 7월 15일, 바로 같은 날 중국 AI 시장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세상이 충돌한 날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 미션은 바로 이 모순적인 지점입니다. 막대한 자본이 몰리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오픈웨이트 진영의 무서운 팽창력, 그리고 동시에 그 목줄을 꽉 쥐고 있는 국가의 전례 없는 강력한 통제.
이 흥미로운 중국 AI 산업의 이중구조를 저희가 오늘 끝까지 파헤쳐 볼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단서와 통찰들은 김경진 변호사, 전 국회의원이시죠. 이분이 제공하신 AI 데일리 브리핑이랑 코멘터리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맞습니다. 그 자료의 행간을 찬찬히 뜯어보면 겉으로는 좀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 상황 이면에 아주 치밀하고 거대한 지정학적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장면부터 바로 파헤쳐보죠. 자본과 기술의 폭발입니다. 제가 그 김경진 변호사의 자료를 보면서 제 눈을 진짜 의심했던 숫자가 하나 있어요.
아, 딥시크 기업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바로 딥시크라는 기업인데요. 지금 프리머니 기준으로 기업 가치가 약 5천억 위안, 미화로는 한 740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로 치면 무려 별 2조 원이에요.
엄청난 숫자죠. 여기서 청취자분들을 위해 짧게 짚고 넘어가면 이제 프리머니 기준이라는 건 이번에 새로 들어올 투자금이 통장에 꽂히기 전의 가치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순수한 현재 회사의 몸값만 쟀을 때 102조 원이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투자받을 돈 15억 달러를 합치기도 전에 이미 웬만한 국가의 핵심 산업 전체를 집어삼킬 만한 덩치라는 뜻이죠.
와, 102조 원.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이 102조 원이라는 가치가 불과 두 달 전보다 40%나 수직 상승한 결과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두 달 만에요? 두 달 만에 몸값이 40%가 뛰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올해, 그러니까 2026년 안에 중국 본토나 홍콩 증시에 상장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관측까지 쏟아지고 있거든요.
세상에, 이거 뭐 단순히 회사가 돈을 잘 번다, 기술력이 좋다, 이런 수준을 약간 넘어서는 거잖아요. 글로벌 시장의 거대한 자본이 이 기업의 전략에 엄청난 베팅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네,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저는 이 딥시크 행보를 보면서 딱 이런 비유가 떠올랐어요. 그 럭셔리 부티크 상권 한가운데 막대한 자본을 등에 업은 거대한 창고형 할인 매장이 턱하니 들어선 느낌이랄까요?
아, 좋은 비유네요.
엄청난 퀄리티의 제품을 사실상 뭐 무료나 다름없는 가격에 콸콸 쏟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미국의 선두 기업들이 이런 가격 후려치기나 물량 공세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바로 미국 매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로이터나 야후 파이낸스 같은 곳에서 이 투자 라운드를 분석하면서 공통으로 지적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건가요?
중국의 이 저가 고효율 오픈 웨이트 공세가 미국 프론티어 랩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방면인데,
네네.
하나는 토큰 단가 인하 압박이고 다른 하나는 생태계 붕괴 위협입니다.
여기서 그 토큰 단가라는 개념을 청취자님들을 위해 조금 쉽게 풀어볼까요? AI 생태계에서 토큰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토큰은 AI가 생각하고 글을 쓰는 데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나 원자재 같은 겁니다.
아, 원자재요?
네.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고 AI가 답변을 만들어낼 때마다 일정량의 토큰이 소모되고 기업들은 그 토큰 단위로 과금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챗GPT 쓸 때 뒤에서 돌아가는 비용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딥시크 같은 중국 기업들이 자기들의 설계도, 즉 모델의 가중치를 통째로 외부에 풀어버리는 오픈웨이트 전략을 취하면서
네.
이 토큰 가격을 미국 기업들의 10분의 1, 심지어 100분의 1 수준으로 완전 폭락시켜버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성능은 GPT-4랑 막 오피스타게 나오는데 원자재 가격은 거의 공짜 수준으로 시장에 냅다 뿌려버리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당장 매출이 깎이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무서운 건 개발자들의 이탈이거든요.
개발자들이 빠져나간다고요?
네, 전 세계의 수많은 스타트업이나 개발자들이 지금까지는 OpenAI 시스템 위에서 자기들의 앱과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중국 모델을 쓰면 성능은 비슷한데 비용이 거의 안 든다.
아, 하긴 당연히 베이스캠프를 중국산 아키텍처로 옮겨버리겠네요. 비용이 100분의 1이면 안 옮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즉, 미국이 공들여 구축한 기술 독점의 성벽을 중국이 자본과 개방성이라는 거대한 공성추로 시원하게 박살내고 있는 겁니다.
와, 머리가 좀 띵하네요. 기술 보안을 생명처럼 여기던 미국이 오히려 폐쇄성 때문에 고립되고 후발주자인 중국이 모든 걸 열어젖혀서 생태계를 집어삼키는 완전 역설적인 상황이군요.
네, 그 역설이 지금 AI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방성의 파급력이 단순히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 시장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훅 던졌던 그 파키스탄 몬순 사태 이야기 좀 해보죠.
아, 중국이 공개한 오픈소스 기상대 모델 맞쥬 이야기군요.
네네, 맞쥬.
맞쥬가 실제로 파키스탄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계절풍 조기경보에 투입된 사건이죠. 파키스탄 당국이 이 모델을 사용해서 몬순 기후의 재난 신호를 예전보다 훨씬 앞당겨 포착하고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게 진짜 대박인 게 사실 기상 예측이라는 게 옛날부터 각국 기상청에 있는 슈퍼컴퓨터로 늘 하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글로벌 AI 시장에서 왜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건가요?
지금까지의 AI 경쟁이 누가 더 똑똑한 챗봇을 만드느냐 하는 뭐랄까 개인 소비자 대상의 싸움이었다면요.
네네.
맞쥬의 사례는 이 전선이 국가의 인프라 권력으로 이동했다는 걸 증명하거든요. 기상 예측은 단순한 날씨 정보가 아닙니다.
그렇죠. 재난 대응도 해야 하고.
맞아요. 재난 대응은 물론이고 그 나라의 농업, 해상물류, 항공망 등 모든 공공 인프라를 떠받치는 핵심 척추와 같아요.
아, 그러니까 중국산 오픈소스 AI가 타국의 핵심 공공망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건 곧 기술 종속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와, 완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 기술이 미국보다 뛰어납니다라고 단순히 스펙 자랑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네.
우리 AI 인프라 쓰면 당신네 국민들 목숨 살리고 경제 굴릴 수 있습니다라고 실체적인 가치를 증명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엄청난 외교적 무기이자 지정학적 소프트 파워죠.
진짜 무서운 팽창력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총추자님도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중국이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AI 산업 고삐를 완전히 풀어주고 막대한 지원금으로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구나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죠.
네, 저도 김경진 변호사의 그 자료를 읽어내려가기 전까지는 딱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막 100조 원짜리 공용기업 탄생하고 남의 나라 재난까지 막아주면서 세력을 팍팍 넓히고 있으니까요.
네, 겉보기엔 완벽한 팽창인 시기 같죠.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날짜를 상기해봐야 합니다. 2026년 7월 15일, 정확히 같은 날 중국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떻게 보면 완전 정반대의 톱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외부를 향한 그 거대한 팽창과 동시에 내부를 향해서는 유례 없이 차갑고 무거운 통제의 족쇄가 채워졌죠.
맞아요.
이 모순이야말로 현재 중국 AI 산업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네, 그 7월 15일에 발효된 규제, 이름도 엄청 무겁더라고요. 의인화 상호작용 관리 잠정 조치.
네,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국가망 심판부터 시작해서 국가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시장감독총국까지 무려 5개 핵심 부처가 총출동해서 만든 국가급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여기서 뭘 어떻게 통제한다는 건가요?
이 규제의 타겟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사람처럼 대화하는 AI 서비스예요.
아, 사람처럼 대화하는 거요?
네. 기업이 이런 의인화된 AI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으려면 무조건 사전에 안전평가를 통과해야 하고요. 국가기관에 AI의 알고리즘을 등록하는 이른바 비안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알고리즘을 등록한다는 비안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냥 뭐 서류 한 장 내고 우리 이런 서비스 합니다 하고 신고하는 수준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훨씬 깊고 집요한 과정이죠. 국가기관이 단순한 서비스 개요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뭘 보나요?
이 AI가 어떤 데이터를 먹고 학습했는지, 뼈대가 되는 작동 방식은 무엇인지 다 뜯어봅니다. 특히 민감한 정치적이나 사회적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필터링을 거쳐서 대답을 거부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 내부의 알고리즘적 가드레일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승인한다는 뜻입니다.
와, 샅샅이 가본다고요?
게다가 이용자의 실명 확인은 필수고요. 14세 미만 이용자는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접근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등록이 끝난 후에도 매년 1회씩 의무적으로 국가 점검을 받아야 하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데요?
어떤 부분이요?
방금 전 첫 번째 섹션에서는 딥시크 같은 중국 기업들이 100조 원 가치 인정받으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의 성벽을 부수고 막 펄펄 날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지금 모든 테크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는 AI를 만드는 건데 안방에서 이렇게 무거운 관료주의적 족쇄를 채운다고요? 기껏 세계 1위로 치고 나갈 기회를 잡았는데 이거 국가가 나서서 자기 기업들 발등을 확 찍어버리는 꼴 아닌가요?
비즈니스 효율성이나 혁신의 속도 측면만 본다면 명백히 스스로 발등을 찍는 행위가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국 정부의 뇌구조로 들어가서 대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 왜를 질문해야 합니다.
왜 혁신을 가로막냐?
네. 그들이 왜 기술 경쟁에서 속도가 늦춰지는 치명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극단적인 통제를 선택했을까요? 이건 근본적인 체제 유지의 철학 문제입니다.
아, 체제 유지요? 사람처럼 말하는 AI가 국가 안보나 체제의 위협이 된다고 보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는요. 국가의 감시망을 벗어난 초지능 AI가 수억 명의 인민들과 가장 친한 친구처럼 은밀하게 대화하면서 어떤 사상적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여론을 형성하는 상황이거든요.
아, 여론 형성.
서구권 국가들은 보통 AI가 사고를 치면 그때 가서 기업에 벌금을 매기거나 수습하는 사후 규제 방식을 택하죠.
맞아요. 유럽도 그렇고.
하지만 중국은 아예 서비스의 스위치가 켜지기 전부터 문지기를 세우는 사전 등록제를 택한 겁니다. 혁신의 속도보다 국가의 정보 통제권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국가가 완벽하게 무결하다고 허락한 AI만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하겠다.
네,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통제가 아니라 완전 대국민 사상 통제의 연장선에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규제가 발효된 7월 15일 당일 문서상의 경고를 넘어서 현장에서는 어떤 실제적인 충격파가 터졌을까요?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죠.
청취자님, 여기서 아까 오프닝 때 제가 말씀드렸던 블랙아웃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기업들이 알아서 그냥 몸을 납작 엎드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네, 시장에는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셧다운이 덮쳤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빅테크죠. 바이트댄스의 두바오 플랫폼과 알리바바의 통이 채널에서 벌어진 사태입니다.
네.
이들은 규제 시행일에 맞춰서 플랫폼 내에서 사용자들이 직접 세팅해둔 개인 맞춤형 에이전트 서비스를 전면 종료해버렸습니다.
이 사용자 에이전트라는 게 예를 들면 제가 제 직업이나 관심사에 맞춰서 너는 앞으로 내 이메일 톤앤 매너에 맞춰서 답장 써주는 비서야 하고 규칙 정해주고 막 오랜 시간 공들여서 학습시켜놓은 저만의 분신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수개월 동안 데이터를 먹여 키운 완벽한 업무 파트너고 누군가에게는 소설을 함께 쓰는 창작 파트너였겠죠. 그 사용자들의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담긴 자산들입니다.
네네.
그런데 7월 15일 0시를 기점으로 바이트댄스는 이 에이전트들의 숨통을 끊어버렸어요.
헉.
대화 내용과 설정을 백업할 수 있도록 10월 15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긴 했지만 그 날짜가 지나면 서버에서 데이터가 영구히 지워집니다.
와.
알리바바의 경우는 한술 더 떠서 아예 7월 10일에 접속 입구부터 차단해버리고 15일에 서비스를 완전히 끝내버렸죠.
와, 미쳤다. 하루아침에 내 전담비서가 해고당하고 내 지적 파트너가 국가의 명령 한 줄에 강제로 싹 삭제된 거네요. 그냥 평범한 질의응답 챗봇 기능만 덩그러니 남겨두고요. 사용자들 박탈감이나 분노가 엄청 났겠는데요?
이건 뭐 단순한 감정적 박탈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가 완전히 붕괴된 사건이에요.
아, 신뢰 붕괴?
아무리 공들여 생태계를 구축해놔도 국가 규제 한 번이면 내 데이터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전 국민이 뼈저리게 체험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김경진 변호사의 자료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 통제가 비단 클라우드 기반의 에이전트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소름 돋는 영역으로 감시망이 확장됐죠.
아, 바로 그 온디바이스 AI 통제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같은 7월 15일 중국 국가망 심판이 휴대폰 단말기 안에서 직접 구동되는 온디바이스 생성형 AI 데모들 7종의 등록 정보를 사상 처음으로 대중에 공고했습니다.
네.
이 명단에는 애플의 인텔리전스, 화웨이의 샤오이 AI, 오포의 안데스 GPT 등이 나란히 들어갔습니다.
정치자님, 여기서 온디바이스 AI라는 개념의 본질을 아셔야 이 상황이 얼마나 기형적인 건지 확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AI는 스마트폰에서 질문 치면 그 데이터가 거대한 외부 클라우드 서버로 날아가서 연산하고 돌아오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클라우드 기반이죠.
근데 온디바이스 AI는 인터넷 연결조차 필요 없이 내 스마트폰 기기 안에 있는 칩셋이 직접 연산해서 답을 내놓는 기술입니다. 철저하게 내 기기 안에서만 노니까 프라이버시가 완벽하게 보호된다는 게 이게 가장 큰 세일즈 포인트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국가가 관리하기 시작했다고요? 이거 정말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방금 번뜩 떠오른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비유죠?
과거에 클라우드를 통제하는 게 약간 우리가 공공도서관에서 무슨 책을 빌려 읽는지 정부가 대출 기록을 검열하는 수준이었다면
네.
이 온디바이스 AI를 규제한다는 건 아예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개인 일기장에 정부 공인 검열관이 펜을 들고 떡하니 상주하게 된 격 아닌가요?
와, 온디바이스 AI 통제의 심각성을 그보다 뼈저리게 설명할 수 있는 비유는 없을 것 같네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렇죠.
네트워크와 단절되어 있어서 가장 은밀하고 사적이라고 믿었던 내 단말기 속의 AI조차 이제 중국 내에서는 예외 없이 국가의 알고리즘 등록제라는 감시망 밑으로 끌려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가 우리는 프라이버시 원칙상 중국 정부에 우리 AI 내부 로직을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주 직관적이고 가혹한 결과가 기다립니다. 그 제조사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기본 AI 기능은 강제로 꺼지거나 아예 활성화될 수 없게 조치될 겁니다.
아예 못 쓰게요?
네. 중국 시장에서 폰을 팔려면 이제 국가 등록 통과 여부가 그 기기의 생살 여탈권을 주게 된 셈이죠.
세상에,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보다 끔찍한 딜레마가 없겠네요. 중국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내수시장에 아이폰을 팔려면 결국 국가 심사를 통과한 검열된 AI를 탑재해야 한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되는 순간 서구 사회나 주주들한테 너희들 돈 몇 푼 벌자고 중국 정부 통제 수용해서 사용자 프라이버시 다 팔아넘긴 거냐면서 엄청난 집중포화를 맞게 될 테니까요.
네, 글로벌 기업들이 이 숨막히는 압박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가 앞으로 정말 중요한 관건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7월 15일 중국에서 단 24시간 동안 벌어진 극과 극의 상황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밖으로는 100조 원 잡은 무기로 전 세계 생태계 먹어치울 듯 팽창하고 안으로는 빈틈없이 무거운 빗장을 걸어잠그는 이중적인 상황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님은 머리가 조금 복잡해지실 수 있어요. 아주 흥미롭고 뭐 사이버펑크 영화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중국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한국에서 평범하게 일하거나 비즈니스 하는 사람인데 이 복잡한 남의 나라 사정을 왜 굳이 신경 써야 하지? 라고요.
네, 그 아주 날카롭고 실용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터리에 담긴 마지막 경고를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고요?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이웃나라의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7월 15일을 기점으로 글로벌 AI 산업의 규제 지형은 돌이킬 수 없이 완전히 세 갈래로 찢어졌거든요.
세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이 분열은 당장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기업의 생존이나 앞으로 기획할 비즈니스의 광향과 완벽하게 직결됩니다.
아, 그 세 갈래로 명확히 갈라졌다는 지형도를 한번 그려주시죠.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엄청 깊게 다룬 중국 모델입니다. 여기는 서비스의 전원 스위치를 켜기 전부터 사전 등록, 즉 비안 절차와 실명 확인, 연령 제한으로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원천 통제권을 국가가 완전히 틀어주는 세계입니다.
네, 철저한 사전 통제.
두 번째는 유럽연합, 즉 EU의 모델입니다. 8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된 EU의 AI 법안은 투명성과 표시 의무를 최우선으로 하거든요. 아, 투명성이에요.
네, 일단 시장에 내놓을 때 이 결과물이 AI가 만든 것임을 명확히 밝혀야 하고요.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 소재를 사후에 아주 무겁게 묻는 방식이죠.
사전이냐 사후냐의 차이군요. 그럼 세 번째가 미국 모델이겠네요. 어쨌든 오픈 AI랑 구글을 보유한 절대적인 AI 종주국이잖아요. 여기는 당연히 묘약한 기준이 서 있겠죠?
흥미롭게도 가장 혼란스러운 곳이 미국입니다.
엥? 혼란스럽다고요?
연방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통일된 룰이 아직 부재한 상태에서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규제의 선정권을 쥐고 내부 다툼을 벌이고 있거든요.
아, 내부 다툼이요?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가 초거대 AI의 안전 테스트를 강제하는 강력한 법안을 자체적으로 막 통과시키려 하면서 테크 업계랑 엄청난 마찰을 빚고 있죠. 아직 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거대한 서부 개척 시대와 같습니다.
와, 듣고 보니 완전히 철학이 다른 세계의 게임판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거군요. 사전 통제의 중국, 사후 책임의 유럽, 그리고 내부 규칙 정하느라 싸우고 있는 미국.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럼 만약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님 중에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교육용 챗봇 앱을 만들거나 AI 에이전트 서비스 진출 준비하는 한국 IT 기업의 실무자나 경영진이 계신다면 이건 완전히 비상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아주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적용점이죠.
네.
만약 청취자님의 회사가 중국 시장을 향해 사람처럼 친근하게 대화하는 형태의 AI 서비스를 단 하나라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제공 중이라면요.
네네.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우리의 AI 모델이 현지 법에 맞춰 알고리즘 등급 절차를 온전히 통과했는지, 미성년자 차단 연령 확인 시스템은 완벽히 붙어 있는지 전면 점검하셔야 합니다.
에이, 설마 13억 인구의 중국이 우리 같은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 서비스까지 뭐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잡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순식간에 회사의 명운이 날아갑니다.
와, 무섭네요.
그걸 놓치면 두바오나 통이 채널의 사용자 에이전트들이 겪었던 것처럼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서비스 중단 철퇴를 맞게 됩니다. 게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과징금이라는 폭탄까지 떠안게 되죠.
와, 과징금까지?
이제 2026년 이후에 글로벌 AI 비즈니스를 한다는 건 단순히 코딩 잘해서 버그 없는 뛰어난 성능의 모델 만드는 1차원적인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철학이 완전히 다른 세계의 거대한 규제 지정학적 장벽을 아슬아슬하게 동시에 타넘어야 하는
네.
아주 고차원적인 외교전이자 법률전에 가깝다는 큰 그림을 꼭 보셔야 합니다.
이야, 오늘 진짜 숨이 턱턱 막히는 한 편의 거대한 지정학적 사이버펑크 스릴러를 본 기분입니다. 2026년 7월 15일, 단 24시간 동안 중국 시장에서 벌어진 이 믿기 힘든 상반된 두 가지 현실.
아주 드라마틱하죠?
네, 한편에서는 102조 원짜리 거대한 공룡기업 키워내면서 전 세계 AI 생태계의 오픈웨이트 폭탄 투하하고 다른 나라 인프라망까지 장악해 들어가는 압도적인 오픈 팽창력을 보여줬죠.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면에서는 자국미들이 정성껏 키운 AI 에이전트를 하루아침에 싹 지워버리고 내 주머니 속 스마트폰 안에 AI까지 등록제라는 사슬로 올가매는 무자비한 완벽한 폐쇄성을 드러냈습니다.
막대한 자본과 극단적인 통제, 생태계의 개방과 국가의 폐쇄, 이 모순된 두 개의 기여를 동시에 맞물려 돌리면서 맹렬하게 굴러가는 거대한 제국. 그 낯설고도 치밀한 국가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심층 분석을 통해 반드시 챙겨가야 할 통찰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님,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거나 내일 출근길 걸으실 때 꼭 한 번쯤 멀리 내다보고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하는 아주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청취자님, 우리 스마트폰에 내장된 온디바이스 AI는 앞으로 점점 더 나의 일상, 내 가족, 내 재무 상태 등 가장 은밀한 데이터를 먹으면서 무섭도록 똑똑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완전히 철학이 다른 두 종류의 기기 중 하나에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 두 가지 선택지.
네. 나의 모든 데이터를 자유롭게 빨아들여 학습하지만 그 통제권과 보안이 글로벌 거대 테크 기업의 상업적 논리에 맡겨진 미국형 AI폰. 그리고 전원 스위치 켜는 그 순간부터 완벽하게 안전을 보장받지만 동시에 나의 가장 내밀한 일상이 국가의 촘촘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중국형 AI폰.
궁극적인 딜레마네요.
과연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과 그리고 지금 이 이어폰 너머의 당신은 이 끝없는 편리함과 국가 주도의 안전이라는 명분 사이에서 결국 어느 쪽의 AI 인프라에 자신의 삶을 연결하는 걸 선택하게 될까요?
내 주머니 속 일기장의 열쇠를 거대 자본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국가 공인 검열관에게 줄 것인가?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다가오고 있네요.
바로 그겁니다. 나의 가장 내밀한 일기장에 과연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 이 묵직한 질문의 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